창세기 98번 메시지 성숙됨, 성숙의 표현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도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함의 주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이 사람에 의해 되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의 성숙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였으므로 그가 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49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약 50년 전 내가 처음으로 이 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여기에 기록된 예언들의 의미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창세기의 결론이므로 매우 의미심장한 장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집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인 이 집은 주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뒤에 이 열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인들이 아닌 집을 가지시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인 한 집을 보며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집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교회의 예표요, 그림이요, 그림자입니다. 내가 형제의 교사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위한 부분과 교회를 위한 부분을 구별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혼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집에 관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성경이 영적인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예표들과 상징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모두 비밀합니다.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은 영적이고 비밀하므로 성경은 그것을 예증하기 위해 성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에 관한 그림 없이는 교회를 적절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그림을 검토할 때 우리는 신약에 계시된 교회의 많은 방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들을 묘사하기 위해 예표들과 그림들을 사용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우리의 그림이므로 우리는 열두 지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이 열두 지파들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예언들을 단지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예언들은 아마 야곱의 열두 아들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관계되는 듯 합니다. 12라는 수는 3과 4를 곱하여 구성됩니다. 먼저 야곱은 그의 첫 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세 형제들은 나뉘어집니다. 르우벤은 홀로 고립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였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의미심장한 방면들을 검토하기 전에 나는 야곱이 축복으로 예언한 것에 따라 우리의 천연적인 신분과 성분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당신은 선하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악하게 태어났다면 당신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당신이 선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경고요 또 격려입니다. 장자로서 르우벤에게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탁월함을 잃었고 그의 타고난 신분인 천연적인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록 당신이 사실상 첫째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지만 그는 결국 첫째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대부분의 경우에 장자권은 첫째로부터 둘째에게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는 첫째로도 둘째로도 태어나지 못하였다. 나는 11번째로 태어났다. 장자권이 아무리 여러 번 이동된다 할지라도 결코 나에게까지 이동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뢰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비록 당신이 11번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으로 하여금 첫째가 되게 하는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셉에게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신분이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으십시오. 당신을 첫째 되게 하지 않으시고 11번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할 때 그분은 얘야,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아라. 비록 내가 11번째로 태어나긴 했지만 너의 신분은 첫째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나는 장로들에게 그들의 위치에 대해 말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내 말이 강하였고 좌우의 날쓴 검처럼 날카롭게 형제들을 찔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좀 더 유용할 수 있는지를 내게 질문할 때 나는 늘 그들에게 그들의 유용함을 그들의 성분에 달려있다고 말해줍니다. 나는 종종 그들에게 그들의 천연적인 성분이 그들이 유용하지 않은 주된 원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49장에는 그들의 천연적인 성분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세 형제로 구성된 이 무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신분이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연적인 성분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의 성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성격과 성질에 있어서 동일하였으므로 그의 예언에서 그들을 함께 두었습니다. 그들의 성질은 그 동생 디나의 더럽혀짐과 하물과 세겜에 대한 그들의 복수를 기록하는 34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와 디나는 모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그들의 누이를 끔찍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녀가 더럽힘을 당한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의 성질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하고 가축까지 못쓰게 한 그러한 방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하였던지 시몬과 레위의 잔악함은 야곱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의 전 생에서 야곱은 34장에서만큼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장의 사건들은 야곱의 성숙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야곱을 성숙하도록 태우기 위해 도움이 된 강한 빛비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5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의 참된 변화를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49장 6절에서 야곱은 그들에 대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표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은 영을 가리킵니다. 시몬과 레위가 행한 것은 야곱이 그들에게 어떤 축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영에 그러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레위를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그 아들들을 관심하는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의 예언은 율법을 대표한 한 나이 든 사람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율법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긍휼로 가득하였으며 레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그 아들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매우 염려하였지만 그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는 말씀은 그들이 한 무리를 형상하는 동료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였습니다.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6절은 그들의 잔악함을 계시합니다. 7절에서 야곱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노염과 그 분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를 저주하였고 그들을 나누기 위해 그들 위해 심판을 가하였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 잔인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긍휼이나 친절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 하몰과 세김이 디나를 더럽힌 것은 잘못되었다.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지는 말았어야 했고 그들의 소들의 발목 힘줄까지 끊지는 말았어야 했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있도록 하지 않겠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에 관하여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장자임. 이제 르우벤에게 한 야곱의 말을 보기로 합시다. 르우벤은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세균투성이었으므로 예언과 함께하는 야곱의 축복에서 그는 다른 모든 형제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3절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장자로서 르우벤은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말들 즉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위광이 초등함, 권능이 탁월함을 보십시오. 그의 정욕의 끓음으로 인하여 장자권의 탁월함을 잃음. 르우벤은 장자권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럽힘으로 인하여 그것을 잃었습니다. 4절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흠정력에서 흔들거리는 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번역은 격렬하게 움직임을 뜻하고 끌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품이 이는 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정욕으로 끌어오른 르우벤은 격렬하게 흥분되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욕에 빠진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장자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르우벤이 끌어올라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야곱은 그가 탁월치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탁월함이 그에게서 빼앗긴 바 되었습니다. 야곱은 49장에서 르우벤에 대해 예언하고 있었을 때 의심할 것 없이 그가 이미 요셉에게 장자권을 준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요셉에게 우연히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48장 5절에 따라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48장 22절에서 야곱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땅에 두 배의 분깃, 즉 에브라임을 위한 한 분깃과 므낫세를 위한 한 분깃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 예언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땅의 몫이 나누어졌을 때 요셉은 두 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책략으로 인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통제하신 제비뽑기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강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더럽힘을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조성이 있어서도 존귀합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의 몸을 손상하지 않을지 모르나 음란은 우리의 신체인 존귀의 그릇에 직접적인 손상을 야기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으므로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뿐 아니라 거듭난 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몸을 존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음란만큼 당신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의 작태는 온통 지옥과 같고 마귀와 같으며 사탄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 제한 없이 서로 접촉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모든 젊은 사람들,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들이 서로 접촉할 때 어떤 제한들을 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한 젊은 형제로서 나는 이 형제님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상해로 갔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형제님은 나와 많은 긴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역 안에 있는 한 형제로서 그가 내게 제시한 첫째 가르침은 이성의 지체를 결코 혼자 접촉하지 말고 나의 보호를 위해 항상 제3자가 있는 가운데 접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커다란 도움과 보호가 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정욕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1930년 나의 고향 지방에 소위 오순절 운동이라는 특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는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더 이상 정욕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량은 음란을 자아냈고 주님의 이름 위에 커다란 수치를 입혔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일어난 음란으로 인하여 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연령의 남녀가 고립하여 있는 것은 원수에게 유혹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과거 체험들이 이미 당신에게 이것을 납득시켰으므로 내가 너무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간음을 하찮은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았듯이 음란만큼 당신의 존귀한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원한다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소돔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한 가지 죄로 인해 장자권의 탁월함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탁월함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분깃입니다. 그 땅의 두 배의 분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리는 최고의 분깃을 상징합니다. 일단 누구든지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죄를 범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누림은 끝납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이성의 지체와 둘만 따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성의 지체와 함께 있는 것은 교활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커다란 위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일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보호는 내가 네 형제름으로도 받은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극동의 보수적인 중국 사람의 말이요. 당신은 현대의 미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70이 넘은 사람으로서 나는 인간의 모든 체험들을 거쳐왔습니다. 부디 음란에 대한 나의 말을 주의하십시오. 거듭거듭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음란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기업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를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신가를 볼 것입니다. 이성의 지체들을 접촉함이 있어서 결코 느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의 간증을 위하여, 당신의 보호를 위하여, 당신의 신체의 존귀를 위하여 당신은 이성의 지체와 둘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를 때 당신은 보호될 것입니다. 이 더럽힘으로 인하여 르우벤의 타고난 신분, 그의 출생으로부터 나온 신분이 전적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것과 인수가 줄어드는 것의 위험에 처해 있음. 신명기 33장 6절에서 모세는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심판인 이 예언은 체험 많고 동정심 많은 한 노인이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 따라 르우벤이 죽었어야 했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주의에 따르면 르우벤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르우벤은 죽었어야만 했지만 모세는 율법의 심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긍휼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심판관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 열두 지파들을 심판했지만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심판하였습니다. 모세는 르우벤이 죽을까 혹은 그의 지파의 수가 크게 줄어들까 염려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음란이 우리로 하여금 장려권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우리로 죽게 하거나 인수를 감속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르우벤이 빠졌던 바로 그 더럽힘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고의적으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는데 그녀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말하거나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달아나십시오. 르우벤은 그의 더럽힘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고 요셉은 그의 순결함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시며 공평하십니다. 르우벤은 어둠의 편에 있었고 잃었습니다. 요셉은 밝은 편에 있었고 얻었습니다. 르우벤은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인수가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죽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음행을 범한 사람은 누구나 매우 위험한 위치에 빠질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누림의 최고의 분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죽거나 인수가 감소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체험입니다. 장자권은 그 땅의 두 배의 분깃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 직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장자로서 르우벤은 세 가지 모든 축복들을 상속받았어야 했습니다. 더럽힘으로 인해 그는 그 땅의 두 배의 분깃뿐만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 직분까지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땅의 두 배의 분깃은 요셉에게 주어졌고 왕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으며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혀지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누림의 두 배의 분깃과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잃을 것임을 예표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관하여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함.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함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세겜성을 살육하고 약탈한 그들의 잔인함은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축복도 할 수 없을 그러한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성질에 빠진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축복을 잃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짐을 당함.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성질에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로 하여금 함께 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그 성질에 따라 잔인하게 행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시므온은 모세의 축복에서 빠짐. 시므온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 시므온은 축복받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에서 생략된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너무 천연적이었으며 그의 천연적인 성질에 대해 전혀 어떤 제안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요셉을 죽이자는 음모를 제안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시므온을 감옥에 갇히도록 안배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시므온은 아마 스스로에게 내가 요셉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매우 잔인한 성질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성질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의 성질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누림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그리스도의 부유한 분깃, 유다의 부유한 분깃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은 유다 사람들 중에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레위는 주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제사장 직분을 얻음. 비록 시므온과 레위는 한 패였지만 레위는 마침내 그의 천연적인 성질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성질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였을 때 레위의 죽이는 성질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 주편에 서겠느냐?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이 모세에게로 다 모였습니다. 왜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동일한 천연적인 성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하나는 그것에 응답했고 다른 하나는 응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매우 추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성질이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유용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충족시켜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우리의 천연적인 좋고 싫음을 거스려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새롭고 변화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겜성의 거민들은 레위의 적이었던 까닭에 그가 그들을 죽이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과 친족들을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행하려면 당신의 성질을 당신의 바람에 거스려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새로운 방법,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살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바람에 거스려 그들의 성질을 사용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므온은 모세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레위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아마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옳았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친족들을 죽이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두 짝은 나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천연적인 성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그의 성질을 변화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천연적인 성질, 그의 살육하는 성질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성질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천연적인 바람을 거스려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분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매우 강한 몇몇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들의 의지가 완고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의지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에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젤리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지는 강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우리의 천연적인 성질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는 세금의 남자들을 살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들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변화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데 성질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위한 희생들을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성질은 세 가지 조건, 즉 헌신, 우리의 천연적인 바람을 거스려 사용함, 새롭고 변화된 방법으로 사용함이 충족될 때 유용할 것입니다. 레위의 성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둠임과 우림이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두 배의 분깃도 풍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특권은 친밀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장자권의 달콤한 분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이 분깃을 받았습니다. 레위의 흩어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이 됨. 49장 7절에서 야곱은 레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흩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의하면 이 예언은 제비뽑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레위의 신실함과 절대적인 것 때문에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람인 모세는 레위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의 예언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성취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레위인을 위하여 약간의 성읍들을 따로 떼어두어야 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제비뽑기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는 아무런 책략이 없었습니다. 제비뽑기에는 어떠한 책략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도합 48성읍을 받았습니다. 이 48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편리하게 이스라엘 땅에 두루 위치해 있었습니다. 3개의 성은 요단 동편에 있었고 3개의 성은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쉽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에 따른 레위의 흩어짐은 사실상 축복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당신의 성읍이나 영역에 약간의 레위인을 두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자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누구도 살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형제의 집에 있는 형제들은 모두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는 살해난 후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흩어진 레위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죄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피성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참 레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도피성으로서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주함은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죄인들에게 가져옵니다. 죄인들은 성당으로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난처, 곧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들로 도망해야 합니다. 요즘 아나하임에 있는 성도들이 이웃을 따라 함께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각 그룹이 도피성이 되어 많은 불신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 도피성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덮개를 발견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적으면 아나하임 성에는 도피 장소가 거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레위인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줄일 수 있도록 필사적이고 절대적이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일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름과 어둠의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가 잃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얻고 잃지 않는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